우리 구주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 사건을 속량이라고 해석하는 거 보았죠, 그죠?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화목 제물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보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깨뜨려진 모든 관계, 어그러진 모든 관계가 주님이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으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회복과 화목해됨이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을 동시에 가지고 오게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당신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시는 이 고난의 귀한 절기가 시작되는 주일에 주님이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면서 어떻게 그 일을 준비하셨는가?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하셨던 기도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일을 그분은 어떻게 느끼셨는가? 그리고 그 일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그 두 가지 주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에 대한 이 소개를 하는 이 본문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의 평생의 삶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평생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삶의 평생의 습관이었던 거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새벽 미명에 혹은 밤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거 복음서가 자주자주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는 것처럼 습관을 따라 주님이 평생 했던 습관은 기도였고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생애가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기도하셨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그죠?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일주일 주님이 낮에는 부지런히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꾸준히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그죠? 뭘 위해서? 이제 목전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 혹은 화목 제물로 당신을 드리시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준비하시러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말미에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이렇게 아픔 많은 세상, 유혹과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유혹과 그 모든 시련을 이기는 힘은 습관적인 기도예요. 그죠? 기도에 여러분이 잘 체질이 만들어져 있어야 그 유혹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 제일 뒷부분 46절에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여러 은혜를 받고 많은 경험을 하면 앞으로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유혹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기더라.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과 세상의 무수한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큰 시험을 목전에 놓고 있어요. 주님이 3년을 그들을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으로 훈련했는데 그 스승을 모른다 하고 그 스승과 관계를 부정하게 되고 특별히 온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어떤 면에서 큰 유혹 앞에 서게 돼요. 그죠? 우리가 정말 믿었던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속은 것은 아닌가? 하는 큰 시련 앞에 있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을 이기는 것은 기도에 습관화되어 있는 기도에 잘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이 제자들을 권면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신 기도였지만 주님의 기도는 다름이 있어요. 그들이 늘 보던 주님의 기도와 다름이 있는 기도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해 놓았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 14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은 어쩌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잤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오합지졸 같은 아무 보탬이 안 되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슬프고 번민하여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만큼 주님은 참 특별한 아픈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를 통과해 지나가실 때 주님은 제자들처럼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놀라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와 너무나 다른 주님의 모습은 그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이 세 번을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다 이렇게 의자에 앉는 문화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게 여간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서서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세 번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첫 번째 순교를 당하기 전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9장에 가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그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 3년이나 그렇게 머물러서 목회를 하고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갈 때 장로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얼마나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고 이 무거운 짐, 화목 제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이 무겁고 아픈 짐을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도움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조아려서 세 번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간절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잔이 뭡니까? 목전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인류가 개발한 고안해낸 것 중에 제일 비참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십자가예요. 극도의 고통과 수치를 한 몸에 다 느끼도록 하는 게 십자가인데 주님이 지금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때 눈앞에 있는 십자가 자체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때 이 잔이 무엇인가 하는 게 핵심이겠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 잔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본문에 등장해요. 제가 한번 몇 가지 본문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5편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사야 51장에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예레미야 25장에는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에스겔서 23장에도 보면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박국에도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잔,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언했던 무수한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등장하는 잔, 그게 뭡니까? 죄와 악을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잔, 바로 그게 구약에서 쭉 나왔던 잔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때 주님이 구하고 있는 이 잔, 나에게서 옮겨주기를 구하는 잔, 그게 뭡니까? 죄와 백성들의 죄와 악을 대신하여 자신을 화목죄물로 드리시는 주님이 마시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노와 심판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람의 죄를 간과해 오셨던 데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의 죄를 견딜 수 없어 하고 충돌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관가해 오셨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다 나타내 보이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오늘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말했던 이 하나님이 이 잔입니다. 그죠? 이 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짐을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옮기시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God made Jesus to be sin for us.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주님은 화목제물로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당신 위에 얹어놓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아버지 손에 있는 심판과 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는 일상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거잖아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당신을 보실 것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짐이 그분 위에 다 옮겨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눈으로 자기를 보시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가 다 주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그렇게 큰 고통과 아픔인 줄을 우린 잘 몰라요. 우린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질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린 너무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과 교통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게 뭔지를 아시는 거잖아요. 버림받아서 주님이 고개를 돌리고 당신을 마주하여 보지 않는 그 아픔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그 중요한 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그 부르짖음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시편이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시편인데 그 시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주님이 그 시편에 있는 22편을 인용하시면서 1절을 인용하신 것은 전부가 바로 당신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요. 주님이 얼굴을 외면하시는 자기를 느끼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와 같이 취급을 받는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조롱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평생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대적과 조롱과 거스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이 주님 앞에 그렇게까지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고통의 원인이라고 우린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 외면하셨다.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마주하여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그게 시편 22편의 시인의 단식과 아픔이었어요. 고개를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사랑과 가까움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과 친밀한 사귐은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새벽 미명과 그 밤에 아무도 주님을 방해하지 않는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가장 큰 행복과 위로였는데 이제 모든 죄짐을 지시고 아버지로부터 고개를 외면당하는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다 경험하게 되는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아프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잘 감당하셨으리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잘 감당하신 것이 아니고 이 잔이 주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갔던 걸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넉넉하게 감당했으리니 우린 늘 그렇게 전제하지만 겟세마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무나 아파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런데도 주님의 두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바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외면하는 것은 아들 하나님이 전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람과 그 교통과 사귐을 빼앗기는 것은 짧은 한순간도 전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내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함은 있지만 내 원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배우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뜻이 있어요. 정말 안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그 뜻 앞에 당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43절에 보면 주님이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천사가 부축하면서 도와야만 될 만큼 간곡하게 자기를 다 쏟아부으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잠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쳤어요. 그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어요. 재판을 받으시는데 주님은 자기를 변론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멋진 질고와 고난, 제자들로부터 다 버림받고 베드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그 멋진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겟세마네에서 이미 주님이 이긴 현장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한 현장은 십자가였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해낸 현장은 겟세마네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겟세마네를 마태복음 26장의 마태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느냐 하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세 번의 기도가 끝났을 때 마음이 이제 다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죠? 이제 다 되었다. 이제 자고 쉬라 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 그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로 함께 가는 대목이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사건의 마지막 묘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귀한 겟세마네의 기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은 당연하게 넉넉하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질고와 고통을 기도의 자리에서 쏟아내면서 마침내 자기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드리는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들이 주님이 오셔서 세 번이나 그들을 깨우시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 중에 깨어있어라 하고 그들을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귀하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가 갈릴리 다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모습을 우리는 잠시 후에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기도 중에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눈여겨 하나 봐야 될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기도 후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많은 한계와 모순과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이 슬픔으로, 이들이 슬픔으로 잠든 것을 알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아픔. 왜 이렇게 주님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슬픔. 깨어있으라 하시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견딜 수 없는 피로를 가지고 참아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인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서 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뽑아서 제자를 삼고 그렇게 잘할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리지도 못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슬픔을, 주님이 느끼고 있는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도저히 함께 경험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바로 그런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주님이 고난 보시고 화목 제물로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고 죄가 용서되고 구원에 이르는 복락을 얻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의 무수한 허물이 드러날 때, 뭔가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만 생각지 말고 그게 정말 여러분의 실체일지라도, 그게 정말 여러분의 모습의 진면목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이 모든 죄뿐 아니라 이 모든 연약과 한계와 이 모든 어리석음까지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줄 알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받지 않으실까 두려워함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버림받으시고 고난보신 얼굴을 외면하심을 당하는 그 질고와 아픔이 뭔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귀한 화목제물 대신 주님의 공로를 딱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 삶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그 고난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인 줄 알고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